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시들지 않는 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거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톨스토이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책이 굉장히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그 책에 나오는 스토리 때문입니다. 책에 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게 된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발견해야만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발견하기까지 천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하신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모두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략한 요약의 스토리를 스토리의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아야 하는 질문, 그 천사가 답해야 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알아보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요?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뭐 밥 아닙니까? 뭐 다들 이런 표정이신데 밥도 맞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소설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나게 되었는데 그 화재 속에서도 엄마는 그 두 쌍둥이 딸을 살리느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대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하며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엄마가 죽고 이제 쌍둥이 두 자매가 남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때에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그 아이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 여인이 이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와서 친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길러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이 살아온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인의 품 안에서 구김없이 자라난 두 아이를 보면서 아, 사람이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설 안에서 천사가 받은 깨달음이었지만 이 소설의 작가인 톨스토이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사랑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리고 젊을 때는 꿈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니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꿈만으로는 되지 않고 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다 키우고 이제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되고 나면 돈보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명예를 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돈과 명예가 다 끝나가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제는 건강을 주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맞죠? 꿈도 중요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으로 사는 것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의 주제는 조금 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의 냄새 말고 조금 색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창조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자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을 끝까지 유보하십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을 속량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보호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하시는가?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전체에 나온 스토리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명백하게 그 이유를 밝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 가운데 주셨다,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인도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또 그 사랑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 이 교회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고 이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명품백을 받을 때가 좋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가 좋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는군요. 명품백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을 때가 제일 좋죠. 네. 귀한 것을 주지만 사랑이 없는 선물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이 주는 선물에 감동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큰 돈, 큰 집, 큰 어떤 명예 이런 모든 것을 얻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게 하고 무너지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며 또한 그 사랑을 남겨야 하는 존재로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고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인가,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오늘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를 봐왔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때 일어났던 교회 안의 문제가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또한 똑같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로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생활들은 전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소송을 하고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누가 높은가 누가 큰가를 자랑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 누가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누가 그런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며 무너진 자기의 삶을 또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은 서로에게 냉소적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누가 높은가, 누가 잘 사나,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는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자랑하며 싸우는 매우 시끄러운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문제도 가장 비극이지만 교회로 모여있지만 마땅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해야 하지 못하고 마땅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 의미를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신앙의 비극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린 모습으로 버티고만 있다라고 누가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시들지 않는 법, 교회가 시들지 않는 방법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세상에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길밖에는 우리를 시들지 않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사랑이 큰 것이 아니죠. 반대로 작은 교회라면 무조건 사랑이 많은가?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들을 흉내내면서 그 사랑에 우리도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그 복음에 조금이라도 참여해보고자 애쓰려고 깨어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교회이고 시들어가는 세상에서 시들지 않는 꽃처럼 향기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번역인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은 계속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서 사랑이 얼마나 큰 교회와 기독교인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가르치는 것이 되었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조차도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누군가를 상처주는 그러한 무기로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이 여러분 전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선교사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 없는 조장, 사랑 없는 목회자, 사랑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는 사람도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 없는 대통령, 사랑 없는 사장님, 사랑 없는 빵집 아저씨, 사랑 없는 의사 선생님,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들이 주는 서비스와 또한 그들이 주는 모든 혜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불편하고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이 교회나 세상에서나 이처럼 중요한데, 그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라고 사랑으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최근에 만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조금 뜬금없지만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내가 잘 몰랐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었군요 하는 그런 우리 서로의 도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일까요? 정말 오래 참고 우리 교회는 친절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어떤 사욕을 품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는지, 정말로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은 또는 나는 정말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지, 또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지, 또 한번 끝까지 맡기고 참아내면서 그 사람을 견디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맞는지, 또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맞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교인으로서 또 나는 이런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바울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지어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 시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보았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모습, 사랑의 교회, 사랑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는 오늘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실제적으로 그가 보았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작년은 부활절쯤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Paul, Apostle of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뭐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이을 만한, 정말로 꼭 신앙인으로서는 한 번쯤 보아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바울의 모습을 그의 신실한 조력자인 누가가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의 일대기 마지막 삶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그 가운데서 등장을 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기독교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그들은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사자의 밥으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찢겨 죽는 것을 그 구경하라고 모든 로마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그 사람들을 물어 뜯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어가는 가운데 그 안에는 부모도 있었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부모가 그렇게 찢겨 죽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들을 보내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그 당시 바울이 살아갔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가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정말로 이 시대에 칼을 빼들고 우리가 덤비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셨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정말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누가는 갈등하면서 정말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하고서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누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이자 명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Love is the only way.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한 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누가에게 읊조리며 들려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지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결국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Love is the only way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이 영화가 조명하며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율법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마다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믿음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기가 전달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사랑 없이 행했던 신앙적인 열심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욕하고 자기가 무시했던 기독교인이 눈이 먼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악독한 자기를 안고 형제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형제를 통하여서 실제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일생 동안 사역에 정말 모토로 삼고 철저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과 계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의 행실과 온전한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오늘 교회 가운데 모든 문제의 답으로 오늘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풀 어떤 키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고난 속에서 위로도, 병든 가운데서 소망도, 절망 속에서 이길 힘도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 그 통로된 그 사람을 통해 결국 교회는 살고 성도는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모인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주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낀다고 하면서 내 신앙만 지키려고 들면 성도와 교회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며 살자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 그 사람을 통해 교회와 일터가 향기가 나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병원을 떠나올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것, 그리고 정말 작지만 가져다 주시는 음식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렇지, 사랑이지.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에 사람에게도 위로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시들지 않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평생을 잘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결국 금세 시들게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의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며 그 주님만을 오직 믿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오직 바라며 견디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 오늘 우리도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결국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여야 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힘으로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로 미워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조금 짓밟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는데 내어준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준 그 초대교회에서 용기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심각한 고뇌도 분명히 그 교회 가운데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치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사랑으로 한 발을 내어딛었을 때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회심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멀리나 떨어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들이고, 사랑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좋은 삶의 관점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랑을 품고 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나와 함께한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가는, 회심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일을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욕심이나 갈망이나 갈증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우선순위로 결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돈,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지위, 우리에게 주신 평안한 삶, 모든 것들의 사용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로 오늘 우리가 또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의 꿈과 너희들의 목적은 평안한 삶과 안정된 위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과 꿈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욕심들을 심어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복음을 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우리 가정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또 내 남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생명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로 내가 앉은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시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열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장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 주셨고, 우리에게 사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 주셨고, 교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정과 내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우리가 살다 간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 내 성공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살아갔는지,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교회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유익을 끼쳤는지, 그런 우리가 떠난 자리에 향기가 남아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는 자기의 글로, 자기의 재능으로 그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알리도록 주신 재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좋은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만 갇혀있고 우리 가정을 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 한 사람이 그를 품고 안았기 때문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날마다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 받았는가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